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식을 원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군사적 충돌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당연히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으로 불러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해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무력 충돌은 외교 궤도에서 일종의 협상을 통해 이런저러한 방식으로 끝이 나게 된다며 조만간 분쟁 상태의 모든 당사자들이 앉아서 합의를 하게 되며 이 같은 깨달음은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빨리 다가올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이 개방적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미중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장관이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국제사회를 위한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안보, 경제 안정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왕 부장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의 발전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대화하자면서 억제를 하고 협력을 말하면서 칼을 꽂아선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며 이는 합리적 경쟁이 아니라 무리한 탄압이고 이견의 관리가 아닌 갈등의 격화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특히 중국의 레드라인을 단계별로 조금씩 침범하는 살라미 방식으로 중국에 끊임없이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요한 점은 그들이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 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중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국은 아직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 책임 있는 태도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단결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중국은 현재 백신 접종률이 계속 제고되고 있고 치료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의료 자산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공급이 충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비아스 빌스트롬 스웨덴 외무장관과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이 어제 터키 앙카라에서 만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카부소글루 장관은 회담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스웨덴이 터키와 서명한 각서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스웨덴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당초 약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빌스트롬 장관은 해결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터키의 발표는 이상하지는 않다면서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있지 않으며 그런 것들이 먼저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많은 조치를 그동안 취해왔다면서 스웨덴이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터키와 스웨덴, 핀란드는 지난 6월 쿠르드 노동자당 PKK와 시리아 연계 세력 등 반터키 단체들을 단속하고 관련 범죄인 인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는 한편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해제를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헝가리와 터키의 승인 절차만이 남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카타르 월드컵 대회 챔피언은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가려졌지만요. 국제축구연맹이 22일 발표한 FIFA의 12월 기준 공식 랭킹은 브라질이 1등입니다. 아르헨티나는 1840.77점의 브라질과 단 2.39점 차이로 2위인데요.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브라질과의 점수 차를 20점 정도 좁혀서 세계 최고 자리를 코앞에 두고는 있습니다. 세계 축구 강국 3위는 월드컵의 준우승국 프랑스입니다. 4위는 벨기에, 그 뒤로 잉글랜드,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또 스페인 등이 있고요. 아프리카 나라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올랐던 모로코는 11단계나 껑충 올라서 11위, 또 월드컵 대회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겨서 국가 공휴일 지정으로 축하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실력은 세계 49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평가보다 3단계, 3단계 오른 13위고요. 명문 축구를 자랑하던 독일은 14위로 3단계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4단계 올라서 20위, 한국도 3단계 오른 25위, 중국은 한 단계 더 내려가 80등입니다. FIFA는 친선 경기부터 월드컵 대회까지 경기 중요도와 골 득실 방법에 따라 점수를 가산하는데요. 승점과 패점, 무승부, 승부차기 등에도 점수 계산을 달리하고요. 실력이 좋은 상대를 이기면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실력 낮은 상대에게 지면 점수를 더 깎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2022년 한 해를 분야별로 정리해보는 연말 특집, 오늘의 시간에는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과학, 문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12월 23일 금요일로 오전 8시 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7도에 밤새 내린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침 최저 영하 26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에서 3m, 서해 바다 1에서 3.5m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영하 3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하 1도, 개성 16도에서 영하 4도, 또 함흥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원산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청진 영하 7도에서 4도, 끝으로 해산 아침 최저 영하 26도에서 낮 최고 영하 10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교적인 방식으로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용병 기업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정 수명 연장을 골자로 하는 새 원자력 정책을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 종전을 희망한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크렘린궁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전쟁의 쳇바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종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쟁을 끝내고 싶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네요.
네, 푸틴 대통령은 또 여러 차례 말했듯 적대 행위 심화는 불필요한 손실로 이어진다며 모든 무력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협상을 통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도 이런 현실을 더 일찍 깨달을수록 좋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입장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을 전쟁이라고 부른 게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표현했고요. 그동안 줄곧 이번 전쟁을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전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네, 굳이 전쟁이 아닌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 짚어보죠.
네, 전쟁에 대한 이 러시아인들의 우려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 대신에 이 전문 군인들이 수행하는 한정된 작전이란 뜻을 가진 이 특별 군사 작전이란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네, 뭐 심지어 러시아 안에서는 전쟁이란 말을 쓰면은 처벌을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의회가 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 군을 깎아내릴 경우에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전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전을 전쟁으로 불렀다는 이유로 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활동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하기로 한 이 패트리엇 이 방공미사일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패트리엇은 다소 구식이라 러시아제 S-300 미사일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며 언제나 해독제를 어디서든 찾을 수 있고 또 러시아는 이 패트리엇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패트리엇 배치를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이걸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 그 밖에 최근 유럽연합 EU가 합의한 이 가스 가격 상한제가 이 러시아 경제에 해를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반응 어떤가요?
네, 종전을 희망한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위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에게 푸틴은 10개월을 끈 분쟁을 끝내기 위해 협상할 것이라는 그 어떤 신호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지상과 공중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그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격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제공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러시아군을 돕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 정보 관리들은 북한이 이미 지난달에 로켓과 미사일을 포함한 1차 선적분 전달을 완료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북한이 비밀리에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이 폭로했었죠.
네, 당시 백악관은 이 북한이 상당한 양의 포탄을 러시아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은 당시 이를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백악관 발표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무기 제공이 우크라이나 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커비 조종관은 이 바그너 그룹에 들어간 무기의 양은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그너 그룹이 분쟁 지역에 용병을 제공하는 회사라고요?
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이 친러시아 반군 활동이 절정에 이른 뒤에 설립됐는데요. 이 대통령 푸틴 대통령 측근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소유주입니다.
네,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푸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인이 소유한 요식업체가 러시아 대통령실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프리고진 씨는 지난달 러시아 언론에 우리는 미국 선거에 개입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으며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밝혀서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프리고진 씨가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활동하는 러시아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요. 이미 여러 분쟁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바그너 그룹은 이미 리비아와 시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아프리카 말리 등지에서 싸웠습니다. 이들은 사실 뭐 러시아를 대표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이 바그너 그룹은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용병들을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네, 커비 조종관의 바그너 그룹 요원 약 5만 명이 우크라이나에서 활동 중인데 이 중에서 1만 명 정도가 계약직이고 나머지 4만 명은 이 러시아 교도소에서 채용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보 관리들에 따르면 이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우크라이나 이 바흐무트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최근 몇 주 새에 1,000명에 달하는 이 바그너 그룹 소속 용병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바그너 그룹 용병이 5만 명이라면은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맞습니다. 이 커비 조종관은 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이 어려움을 겪자 점점 더 바그너 그룹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무기 공급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북한이 러시아 용병 기업에 무기를 파는 게 유엔 제재 위반인 거죠?
맞습니다.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로 북한은 이 외국에 무기를 팔 수도 없고요. 외국으로부터 무기를 살 수도 없습니다.
네. 자,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았다는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해서 바그너 그룹 쪽 어떤 반응 나왔나요?
네. 회사 소유주 프리고진 씨는 미국 정부 주장이 소문이고 추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오랫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며 사실 뭐 그런 시도가 있었던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북한 정부도 반응을 내놨네요.
네. 북한 외무성은 23일 미국 정부 발표가 근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이 살상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 정책을 채택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노후한 원전을 대체해 새 원전을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22일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내년 초 각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네. 자, 일본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다시 노선을 바꾸는 셈인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동일본 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원전 단지를 덮쳐서 원자로 폭발하는 큰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국내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에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퇴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새로운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존 원자로를 최대한 많이 재가동하고 수명도 6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기존에 있는 원자로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 원자로 20기를 대체할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로 그 수명을 늘리고 새 원전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수명 연장 재허가 시점과 이 연장 기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 경제산업성이 새 지침에 따라 만든 계획 초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40년을 운용한 뒤에 허가가 나오면 20년을 추가로 운용하도록 했던 반면에 새 계획에서는 30년을 운용한 뒤에 허가받아서 10년씩 더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방안이 기존 방안보다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에요.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지만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전력 회사들이 조심스럽게 원전 재가동을 신청했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됐는데요. 전력 회사들이 그간 27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7건이 통과가 됐는데 그래도 현재 재가동 중인 원자로는 10기에 불과합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요, 탈원전 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오히려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겠다고 경로를 전환한 이유 알아보죠.
대략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교란과 치솟는 이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계획은 공급 안전성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 에너지가 탄소 중립에 기반한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래에도 핵 에너지를 지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핵 에너지가 현재 일본에 공급되는 에너지 가운데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네, 현재는 7% 미만인데요. 2030년까지 이걸 20에서 2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 목표입니다.
그 정도로 끌어올리려면은 원자로가 몇 개나 필요한가요?
네, 현재 10개만 가동 중인데 이런 목표를 맞추려면 27개가 필요하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원자로를 충분히 빨리 재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당면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원전 수명을 늘리고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에너지 전문가인 일본 국제대학 경제학과의 키카와 타케오 교수는 이 새 계획에 따라 전력회사들은 신기술이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대신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쓰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 원자로 수명을 늘리는 건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경경제학과 에너지정책을 연구하는 오시마 케니치 일본 류큐대학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혁신적 원자로란 기존 기술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면서 핵융합이나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전망은 극히 불확실하고 또 이게 언제 실현될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해당 계획은 바로 실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가기를 통과해야 하고요. 또 이걸 의회가 승인해서 법이 돼야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택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해온 하원특별위원회가 18개월 동안의 조사 활동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직 제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눈폭풍을 동반한 한파가 미국을 강타하며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2%로 최종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한 이 하원 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드디어 공개됐네요.
네, 특위는 22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체 분량은 845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앞서 특위는 지난 1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공개된 겁니다.
네, 보고서 내용 알아보죠.
네, 보고서는 총 8장으로 구성됐고요. 여기에는 요약본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위가 지난해 7월부터 18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하면서 진행한 10번의 공개청문회, 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문자와 통화기록, 그리고 이메일 등 관련해 확인한 문건 내용 등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11가지의 권고사항도 포함됐습니다.
네, 뭐 85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의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네요.
네, 맞습니다. 특유의 활동 자체가 이 의회 난입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요. 보고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핵심 원인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없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네, 자, 앞서 마지막 회의 때 공개된 요약본 등을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고 또 2020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주와 사법당국 관계자들을 압박했다는 게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언급한 이 11가지 권고사항이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회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의회 난입과 대선 불복이라는 큰 틀의 중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적됐고요. 최종 보고서에는 이와 관련한 세세한 내용이 다 담겼습니다. 앞서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선동 또는 지원 등 최소 4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법무부가 기소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것이 바로 이 11개의 권고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직 임용을 제안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특위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언급했는데요. 이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헌법의 적들을 방조한 경우 그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바로 이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겁니다.
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지난 2021년에 있었던 탄핵안을 거론했습니다. 당시 상원에서 진행된 이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한 탄핵안 투표에서요.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57명이 이에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특위는 의회 사법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이 공직 임용 제한 적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주요 권고사항은 어떤 건가요?
네, 의회 증인 소환 권한을 강화하고요. 또 의회 경찰에 대한 감독 강화도 이번 권고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또 선거투표법 개혁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대선 인증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막기 위해서 선거인단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통령은 각 주가 제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혁하는 방안을 권고한 겁니다. 이는 실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회가 2023 회기연도 본 지출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의 선거투표법 개혁안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자,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요. 이 보고서를 마녀사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보고서가 극도로 편파적이라면서 보고서는 지난해 1월 6일에 시위가 일어난 이유와 또 선거 사기에 대해서 밝혀내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난달 중간선거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뭐 하지만 올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또 이번에 공개된 특위의 보고서, 또 세금 내역 공개까지 뭐 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어떤가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그 538의 자료를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여론조사 통계를 집계해놨는데요.
네.
가장 최근인 지난 21일 기준으로 비우호적이라는 응답률이 54.6%로 그 우호적이라는 응답률 40.5%보다 10%포인트 이상이나 높습니다. 또 538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을 앞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뭐 다시 보고서 얘기로 돌아보겠습니다. 특위가 요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고 그리고 11개 권고안 실현될까요?
예,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 특위의 기소 권고는요. 법적 효력이 없고 이 결정은 오롯이 법무부의 권한입니다.
네.
또 11개 권고안이 어느 만큼이나 현실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난 중간선거 이후에 미 의회 하원의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이 민주당이 중심이 된 특유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시즌이 시작되면서요. 여행객들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상 문제인데요. 특히 눈 폭풍과 그리고 또 한파가 미국을 강타하면서 연휴를 맞아 이동하는 여행객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연말연시에 이동하는 여행객이 얼마나 되나요?
네. 관련 자료 전문 업체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오는 1월 2일 사이에 이동하는 미국 내 여행객 수는 1억 명이 넘습니다.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이 기간에 이동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들 여행객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매일 지연되거나 또 결항하는 항공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2일 하루에만 9,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출발이 지연됐고요. 또 2,400편이 넘는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21일부터 23일 현재까지 취소된 항공편은 무려 5천 건이 넘습니다.
네, 이런 사태가 날씨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눈폭풍과 그리고 한파를 동반한 겨울철 이상기후 현상인 그 폭탄 사이클론이 현재 미국을 덮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파가 엄청납니다. 북극으로부터 내려온 아주 차갑고 또 건조한 공기 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미국 중부를 거쳐서 동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일부 지역은 그 섭씨 영하 45도 이하로까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폭설도 예보돼 있는데요. 시카고에는 최대 18cm의 눈이 내리고 뉴욕주 버팔로에는 1m에 달하는 눈이 쌓일 것이라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하게 심각한가 봅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경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그 기상청과 연방재난관리청으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눈이 내리면 학교를 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동할 계획이 있다면은 폭풍이 닥치기 전에 이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연휴를 맞아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두고 발표한 이 담화에서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정치가 분노로 차 있고 또 당파적이라면서 너무 분열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서로를 분열시키기보다는 통합할 수 있는 점이 훨씬 더 많다라면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끝으로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나요?
네, 미국 상무부가 22일 미국의 3분기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을 공개했는데요. 연율 3.2%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분기별로 총 3번 발표되는데요. 첫 번째가 속보치, 그리고 두 번째가 잠정치, 그리고 세 번째가 확정치인데 이번에 나온 게 바로 확정치입니다.
네, 앞서 1차, 2차 발표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처음 나온 속보치에서는 연율 2.6%로 집계됐고요. 이후 잠정치에서는 2.9%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확정치에서 또다시 0.3%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이번 확정치는 잠정치와 같을 것이라는 그 시장의 예상보다도 높은 겁니다.
네,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네, 상무부는 그 수출 증가와 소비자 지출 확대를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신규 주택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었는데 수출과 또 소비 지출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소비자 지출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전체 미국 경제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분기하고 2분기 경제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경제 성장률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맞습니다. 1분기와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연율 -1.4% 그리고 -0.6%로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에 기술적으로 이를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밝히진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 경제에서 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인데요.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좀 둔화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가 오르면서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연 증가율이 7%대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1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로 오른 것으로 집계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물가와 더불어서 노동시장 상황 역시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죠?
네, 맞습니다. 이날 상무부 발표하는 별도로요. 노동부에서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한 주 동안에 접수된 건수는 전주보다 2천 건이 늘어난 21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 이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27만 건을 밑돌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수요가 강한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 바로 연방준비제도인데요. 사실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거란 전망이 많았었죠.
네, 맞습니다. 연준은 올 한 해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서 기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특히 6월과 7월, 또 9월, 11월 이렇게 4번 연속해서 0.75%포인트 올렸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의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제 발전의 속도를 둔화시키고 결국 이것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
연준은 지난 12월 올해 마지막 금리 발표에서 앞선 발표에서보다는 다소 낮아진 0.5%포인트 인상을 알렸는데요. 이로써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입니다.
네, 4분기 경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전문가 38명이 내놓은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연율 1%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의 전망치인 1.2% 성장에서 다소 떨어진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2월을 맞아서요. 매주 금요일에 분야별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2022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과학과 문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과학계 핫 이슈는 우주. 2022년도 과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바로 우주였습니다. 그동안 우주를 보는 눈이 되어졌던 허블 우주망원경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고성능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심우주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반세기 만에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미션이 성공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 7월 전 세계에 경이로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담아낸 심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웹 망원경의 첫 사진은 백악관에서 공개됐는데 이를 본 조 바이든 대통령도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It's a new window into the history of our universe. Light from other worlds.
바이든 대통령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리 우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새로운 창이라며 우리 은하계 훨씬 너머에서 돌고 있는 별들, 다른 세계로부터의 빛은 놀랍기 그지없다고 감탄했습니다. 웹 우주 망원경은 시작부터 엄청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100억 달러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제작된 웹 우주 망원경은 근적외선 카메라와 중적외선 장비를 활용해서 별들의 요람, 그리고 무덤 등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우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공개된 남쪽 꼬리 성운과 용골자리 성운의 우주절벽, 스테판의 오중주 은하군 등 별들이 내뿜는 형형 색색의 아름다움은 그동안 영화에서만 봤던 황홀한 우주의 향연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반세기 만에 재개된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2022년 한 해 과학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이 반세기 만에 재개한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탐사 미션의 이름은 아르테미스로, 이는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총 3단계인데 첫 단계가 아르테미스 1호 발사로 지난 11월 우여곡절 끝에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2, 1, boosters in ignition. And lift off of Artemis 1. We rise together back to the moon and beyond.
로켓에는 유인 우주선 오라이언이 탑재됐는데 이번 1단계에는 우주비행사 대신 마네킹이 탑승했습니다. 오라이언은 발사 후 총 25일 동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궤도 비행 중 두 차례 달 표면 80마일, 약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1일 오라이언은 귀환했습니다. 아르테미스 1단계 성공 후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2단계 발사 때는 우주비행사가 우주선에 탑승해 달 궤도를 탐사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단계로 우주비행사들의 달 착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서 나사가 아르테미스 1단계 발사를 하면서 밝힌 나사에서 방송한 말을 보면 Back to the Moon and Beyond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달로 그리고 그 너머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나사는 이번 달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에 탐사 기지를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2030년대 말 혹은 2040년대 초까지 우주비행사를 화성으로 보내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세계문화의 중심의 우뚝선 K-컬처.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이 세계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젠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런 추세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영화에 이어 드라마까지 접수. 지난 2020년은 한국 영화사에 큰 획을 그은 해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에 오른 겁니다. 2년 뒤 이번엔 한국 드라마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수상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이 시상식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것으로 TV계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2022년 9월에 열린 이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의 주연 이정재 씨가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꽤 오래전서부터 해외 관객분들과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고민의 결과들이 훌륭한 완성도 있는 콘텐츠로 나오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감독한 황동혁 감독 역시 감독상을 받는 등 오징어 게임 역시 기생충이 그랬듯이 다관왕에 올랐습니다. 황동혁 감독은 시즌2도 계획하고 있다며 돌풍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습니다.
얘기 중입니다. 얘기 중이고 내 머릿속에 이제 어떤 그냥 기본적인 매직 스토리라인 정도가 있고요. 뭐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한 다음에 뭐 시즌2를 안 만드는 것은 좀 뭐 이상한 짓이 될 것 같고.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 넷플릭스는 이 작품으로 9억 달러에 달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BTS, 쉼표 선택. K컬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K-POP입니다. K-POP을 이끄는 것은 단연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한국 보이밴드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BTS는 올해 팬들에게 쉼표를 찍겠다고 알렸습니다. 개인 활동은 계속하겠지만 팀으로서의 활동은 잠시 중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BTS 멤버 중 가장 연장자인 멤버 진은 지난 12월 13일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Really very sad. And finally realize this is real.
한 해외 팬은 그의 입대를 믿을 수 없다며 군에서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길 기원했습니다. BTS에 소속단은 남은 멤버의 입대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하고 오는 2025년 다시 완전체로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지구촌 축제 월드컵. 4년 만에 열린 전 세계인의 축제에서 마지막으로 우승 나라는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지난 2010년대부터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함께 축구계를 양분하며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는 마지막으로 출전한 월드컵 무대에서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메시는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들어올릴 수 있는 우승컵은 모두 다 들어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받는 상인 발롱도르를 7번이나 받았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선 FC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4차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우승으로 활용 점정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이변의 연속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던 팀들이 줄줄이 강팀을 꺾은 겁니다. 이변의 주인공은 일본이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 코스타리카와 함께 죽음의 조라고 불린 2조에 편성된 일본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16강에 오를 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우승후보인 스페인과 독일을 각각 2대1로 누르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변을 연출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루과이와 비기고 가나에 패하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이 10%도 채 되지 않았지만 메시와 함께 살아있는 전술로 부리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버틴 포르투갈에 2대1로 극적으로 역전해 결국 16강전에 올랐습니다. 이변은 승자에겐 놀라운 기쁨이지만 패자에겐 아픈 기억이 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강호들에겐 이변이 쓴 잔이 됐습니다. 우승후보 독일이 지난 2018년 월드컵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예선 탈락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2022 월드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첫 타이틀을 기록한 이색적인 대회였습니다. 무더운 중동에서 열린 첫 번째 월드컵이자 무더위를 피해 겨울에 열린 첫 월드컵이기도 합니다. 다음 월드컵은 오는 2026년에 열립니다. 다음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3개국에서 열리는 대회가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32개 팀이 참가했는데 2026 월드컵 대회에선 본선 진출국을 48개국으로 확대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연말 특집 코너 오늘은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군 과학과 문화, 스포츠 분야 소식이었고요.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little과 a little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려면 조금을 뜻하는 little, L-I-T-T-L-E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A를 붙여서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In other words, I'm hungry. But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focuses on a positive idea. In other words, I ate some food this morning.
A little과 little은 모두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A가 있고 없는 데 따라 뜻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A가 있으면 긍정적인 의미, A가 빠진 little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아침에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I'm hungry. 배고파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A가 들어가면 긍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I ate some food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음식을 조금 먹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려면 A를 빼고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A little을 사용한 다른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use a little, you are usually expressing a positive idea. For example, I have a little money. Let's have some ice cream. If you just say little, you are probably expressing a negative idea. I have little money. I should stay home. I have a little money. Let's have some ice cream.
내게 돈이 조금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읍시다. 돈이 약간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A가 빠진 그냥 little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I have little money. I should stay home.
돈이 별로 없어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to few and a few. The only difference is few and a few are only used with count nouns.
few와 a few를 구별하는 원리도 같습니다. 다른 점은 few와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I hope you learn a few tips today.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요령을 좀 배우셨길 바랍니다.
We hope you learned a few tips today.
Unfortunately, we have little time left.
유감스럽게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little 앞에 a가 붙으면 긍정적인 표현, 그냥 little이 쓰이면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침에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 이런 표현
I think I'm hungry.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this morning.
Little or a little?
I had a little to eat.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려면 a를 빼고 little을 쓰시면 됩니다.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BOA 매일 영어. 오늘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little과 a little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